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9월 15일 화요일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요즘엔 정말 본격적으로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한 그런 가을 날씨가 펼쳐지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도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북한 지역은 더 그렇겠죠. 시간은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지런히 가고 계절 역시 정확하게 가고 오는데 아 이놈의 코로나19는 언제 완전히 가버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이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보면서 주위에서 부쩍 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엔 더 밖에 나가고 싶고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많이 다니고 싶어지기 마련인데 그걸 못하니까 더 그런 푸념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한국에선 슬슬 전 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도 애쓴다고 하던데요. 한국과 북한, 전 세계인들 모두가 하루빨리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를 야외에서 만끽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톡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함께하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집중호우와 태풍이 겹쳤던 올여름 강수량이 지난 25년간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지난 25년 동안에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올여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기상수문국 종합분석에 의하면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852.3mm로 연 강수량의 88%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강수량의 217.5%이고 평년의 146.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활동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14일 IAEA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영변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세이프가드 협정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IAEA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리의 적십자사 총재는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르가레타 발스트렘 총재는 현지 시간 13일 스웨리의 공영방송 SB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도주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농경지에 피해를 본 북한이 식량 등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를 거부해 반입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물자는 일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수급 상황과 국내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분량을 확보하는 등 전 국민 접종을 목표로 백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 백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산 백신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웬남에서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13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보건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웬남에서는 7월 25일 다낭에서 100일 만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한 뒤 15개 지역으로 확산해 551명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뚜렷한 진정세를 보여 7일 재확산 진원지인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 등 모든 교통수단의 운행 재개를 허가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민수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한 지 2주년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 자, 일단 폭발이긴 했지만요. 이 사무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한번 돌이켜서 살펴볼까요?
네, 2년 전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내놨고 여기에서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네. 2018년 9월 14일에 남북 간 상시 소통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남북 인원이 한 공간에 상주하는 이 연락 채널을 구축한 건 처음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연락 사무소 개소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분류가 네. 됐었습니다. 연락사무소에는 평소에 이제 남북 인력이 80여 명이 상주를 하고요. 남북한 소장은 매주 금요일에 한 차례씩 정례 회의를 통해서 남북간 네.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지난해 2월에 이제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이 됐잖아요.
예.
이후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이 소장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례회의 개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소장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2월 22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자, 남북관계 강화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처음에는 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5개월여 만에 재기능을 못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의 경우는 2005년에 개소를 했던 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한 건데요. 여기에 한국 국민 세금이 한 1,500만 달러, 한국 돈은 한 178억 정도가 아이고, 투입이 됐습니다.
예.
엄청난
그러네요.
돈이 투입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해서 이 연락사무소를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네.
사회자의 말씀처럼 얼마 못 가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고요.
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자 북한이 남북 관계마저 차단하려 했고 이 같은 경색 국면이 이어지면서 지난해도 이제 연락사무소 네. 그 개소 1주년을 맞았는데 북한이 호응을 안 해가지고 남측만 하는 반쪽 기념 행사만 네. 치른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초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네.
남측 인원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락 대표간 대면 협의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이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만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라 북한이 이걸 아예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남북 인력이 철수를 네.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과 북은 서울 평양 간 팩스하고 전화선을 예. 통해서 연락 업무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대북전단 그 삐라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예. 지난 6월 9일에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을 해서 남북 간 소통 창구가 완전히 네. 끊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달에 16일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아주 강력한 담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남북관계 네. 파탄 내고 연락사무소 뭐 개성공단까지 다 위협을 했는데 끝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발을 하고
네.
이를 대외에 과시하듯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이렇게 거칠게 남북관계를 한 적이 없었는데
네.
꽤 이례적인 평가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한 지 1년 9개월 만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이거 정말 한국 국민들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런 반응도 주위에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공간이 폭파한 것과도 그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또 더군다나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 네.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고 남북관계 화해와 상징물 같은 건데
그쵸.
이거를 너무 네. 너무 거칠게 폭발을 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북한은 네. 개성에 있는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 폭발한 게 아니라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15층 규모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같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두 건물에 들어간 돈이 한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 700억 원 아이고, 정도 됩니다.
다섯 배가 뛰어서 더 네. 마음이 아파지네요.
네, 그리고 북한은 네. 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면서 사실상 판문점 합의가 된 거잖아요.
예.
이거를 파괴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네.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이 지역을 다시 군사적으로 재무장하는 거 또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위협을 했고
네.
비무장지대 요새화, 뭐 1호 전투 태세 발령 네. 이러면서 추가 군사 행동까지 예고를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좀 우선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때만큼은 또 강경한 목소리를 냈었죠.
네, 청와대는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네.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면 강력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를 했고요.
예.
통일부에서도 북측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그 개성으로 들어가던 예. 전기 공급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렇지만 또 북한 당국이 이런 조치를 했어도 한국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갔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네.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7월 초에 외교안보 고위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네. 여전히 북한 당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정상회담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이 서훈 국정원장을 대통령 안보실장에 네.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전대혁 과거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인데 예. 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신임 통일부 장관, 북한과 교류와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전대협 상기 의장이고 북한에도 잘 알려져 있고 통일의 꽃이라고 불렸던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때 북한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한국에서 이제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의욕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의지를 정말 여러 차례 드러냈지만 북한은 남측의 손짓에 호응하지 않았고
예.
다만 지난 6월 23일에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네. 특별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와 수해 피해 때문에 여유가 없는 상태고
네.
또 오는 11월에 이제 미국 그 대선을 보면서 향후 뭐 남북관계도 좀 뭐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뭐 현재 교착상태를 네.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6월 23일 계획을 보류한 이후에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과 북의 관계인데요. 자, 향후 어떻게 될지 또 저희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2015년에 데뷔한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도요. 이 데뷔 전에 한국의 유명 음악 전문 채널이죠. Mnet의 리얼리티 쇼를 통해 먼저 그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해외 공연도 많이 하고 인지도를 꾸준히 쌓아가면서 점점 인기가 높아진 그룹이죠. 강력한 리듬과 댄스의 노래들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2017년에 발표한 몬스타엑스의 아름다워 함께 들어보시죠. 자, 도입 부분은요, 최근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끈 비의 깡과 약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미국 시간으로는 지난 9일이었는데요.
네.
밥 우드워드.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인이고요.
예.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한국어로는 격노, 영어로는 rage라고 하는데 예. 격노. 그러니까
화났던 뜻인데.
그러네요. 엄청 큰 화가 나는 예. 거네요. 격노. 우드워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18차례 정도 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전체 인터뷰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되는데
네.
뭐 그 내용을 일부 녹취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인터뷰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담겼는데 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 25통의 내용도 물론 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북한 문제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밥 우드워드라는 이 편집인의 본인의 말을 담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게 많이 담기다
그렇죠.
보니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책을 집필한 밥 우드워드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하고 그랬을까요?
네. 194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70대 미국 언론인인데요.
예.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 편집 국장이고요. 칼 번스타인이라는 그 기자분하고 아주 예전에 1970년대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유명한 분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1972년부터 74년까지 네. 2년 동안 당시에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 전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
막 그 집이나 이런 데 막 불법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도청 장치도 설치하고 막 이런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데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다 해서 당시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렇죠.
사건인데
예.
이 사건을 주도했던 그 보도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이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뭐 언론인으로서 그런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 이 경로에 실린 내용 가운데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건지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네. 그렇고요. 그 책의 내용을 막 이제 신문마다 이제 막 받아 썼는데.
네, 네.
제일 많이 받아 쓴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장성택이 처형 후에 이 목 없는 시신을 계단에 막 예. 놔뒀다. 이런 이야기를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인터뷰에서
네.
이 뉴스가 맞아요. 가장 많은 신문들이 받은
네.
뉴스인데
저도 한국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2013년에 북한 김정은이 네. 이제 공호부 장성택을 처형한 후에 이 목이 없는 시신을 북한 고위 간부들이 다니는 계단에 전시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나한테도 막 그런 얘기까지 다
예.
해줬다 이러면서 공호부를 죽였고 시신을 그 북한의 간부들이 걸어다니는 계단에 뒀다. 그리고 이 잘린 머리는 가슴 위에 놓아뒀다. 이런 얘기를
네.
나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택의 처형 방식은
예.
사실 지금 완벽하게 확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
네.
당국도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당시에 외신에 외부 계단에 뭐 장성택 시신을 전시했었다. 이런 보도는 현재 아무것도 나온 것이
예.
없습니다. 다만 일부 신문에 북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내용이 있었냐면 장성택이 2013년에 고사포, 이게 이제 비행기를 공격할 때 쓰는 총입니다.
아이고.
고사포로 네. 잔인하게 처형이 됐다. 이런 뉴스는 꽤 많은 신문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목을 잘라서 뭐 어디 계단에 놔뒀다. 이런 뉴스는 사실 처음 있는 겁니다. 네.
아, 이 참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도 믿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반신반의입니다. 언론도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네.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냐. 과연 정말 네. 북한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시선을 그런 식으로 놔뒀겠느냐. 그건 좀 과하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일종의 어떤 언론에서는 거짓말한 게 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된 건 예. 아닙니다.
자, 네. 사실 뭐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설사 그랬다 한들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자, 2017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긴박했던 상황에 대한 이런 발언 내용도 좀 담겼다면서요.
네, 이 내용이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큰 주목을 받았어요. 예. 2017년 7월 4일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ICBM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
화성 14형 미사일을 이때 발사합니다.
네.
그 직후에 미국은 김 위원장을 우리가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북한에 보냈다는 거예요.
네.
당시 남북의 군사 분계선 동해 쪽에 미국의 대규모 무력이 이제 주둔을 했었습니다. 그
네.
상황에서 이때 함경북도 발사장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참관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해 그 공해상에 이제 막 그 대규모 무력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김정은 위치에 있는 그 함경북도 그 발사장까지의 예. 거리 그만큼을 딱 동해 쪽으로 약간 각도를 틀어서 발사를 합니다.
네.
거리는 거기서 쏘기만 하면 김정은이 참관하고 있는 그 지역에 딱 맞아 떨어지게끔.
네.
이건 일종의 미국식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을 쐈는데요. 김정은 또는 우드워드는 근데 북한이 그 사실을 알아채진 못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김정은에 대한 경고했는데
경고였는데.
북한은 그 사실까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네. 이제 책에 나와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드워드가 그것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약에 김 위원장이 정말로 ICBM을 발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네. 묻는 장면이 나오고 만약에 그게 쏘게 된다면 그는 엄청나게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다. 막 그 트럼프식 특유의 표현 있잖아요. 크고
그렇죠.
큰 네. 문제다. 뭐 또는 누구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가 될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제 분명히 했다는 이런 내용도
네.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당시 미국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 계획 이제 5027 계획을 검토했었다.
네.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데
예.
이 북한이 미국을 만약에 공격한다면 미국은 핵무기 80개를 사용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었다.
네,
이런 것이 이번 책에도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할수록 좀 위험했던 상황이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은 몰랐잖아요.
네.
네.
이제 그해 8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의 항구를 폭격할지 고민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네.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폭격할 경우에 이것이 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 폭격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네.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올 때 미국을 핵전쟁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결정을 몇 분 안에 내려야 하는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늘 갖고 있었다는
네.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매티스 장관이 샤워를 할 때
네.
미사일이 만약에 발사되면 울리는 경보 요구하고요.
네.
그다음에 벨 미사일을 반대로 그 미사일을 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미사일 배를 목욕할 때에도 설치하면서 목욕을 했다 이런
네.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네.
훨씬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죠.
네, 참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사실 뭐 언론이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뭐 굉장히 두 정상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혹시 없었나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앞둘 때
네.
이제 회담을 앞뒀으니까 힘겨루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이제 막 쏟아냈다. 이런 발언이
예.
남기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리비아를 초토화했고 가다피를 지키는 합의는 없었다. 막 이런 내용들. 또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열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네.
이런 식의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리비아 카다피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요.
북미 회담 잘
네.
돼야 된다는 식의 압박이죠.
압박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 이 발언으로 북미가 다시 이제 기싸움을 벌이면서 1차 북미 회담이 사실 무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후에 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이 발언을 자기가 왜 했는지 뭐 해명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또 주고받았냐면 북한의 잠재력 이런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네. 북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위대한 경제 강국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 네. 우리가 잘해보자. 다만 우리는 당신을 제거하길 원하진 않는다. 이게 이제 달래는 건지 아니면 협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런 식의 힘겨루기 내용도 책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기업인 출신이라 그런지 당근과 채찍을 스스로 막 잘 활용하는 듯한 그런 네. 인상도 주는데요.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북한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나요?
네, 그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예. 있는데 당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장관으로 지명은 됐는데 인준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중앙정보국 국장을 이제 맡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네.
이때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에게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
면전에서
예, 그렇게 이거 이제 미국식 표현이라 이렇게 완곡하지
네.
사실은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똑같잖아요. 회담 잘못되면
그러네요.
우리는 전쟁이야 이거죠.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은 당신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우리한테 말해줬는데
네.
그게 사실이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 핵심이니까 확인을
네.
하고 싶었는데 그때 김 위원장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다. 나는
네.
내 아이들이 남은 인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네.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렇군요.
이런 식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싸움 내용도 포함이 됐죠.
네. 우리는 뭐 잘 됐었구나. 뭐 알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도 담겼다고요?
네. 미국 중앙정보국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래요. 교활하다. 간교하다. 비슷한 말
네.
같은데 영어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IA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네요.
김 위원장은 교활하고 간교하다. 이건 똑같이 평가했대요.
예.
그런데 어리석은 게 아니고 영리하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거칠다.
거칠다.
그런 대상으로 예. 내가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쓴 우드워드 기자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어느 분야든 간에
네.
자신이 전문가보다 많이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이나 허세에 대해서 이제 꼬집은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2015년에 나는 장군들보다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IS 테러 조직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
네.
이런 얘기를 2015년에 했고 2016년에는 나보다 무역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또 어쩌면 세계 역사에서 나만큼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네.
얘기들. 또 지난 3월에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글쎄요 이건 무슨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어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네.
묻자 나한테는 타고난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네.
자기 자랑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이 책을 낸 그 우드워드의 책을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공화당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이거 가짜 내용을 실은 책이다. 밥 우드워드의 책은 늘 그렇듯 이번에도 가짜다
네.
이런 식의 평가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그런 책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또 흥미롭게 북한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비화를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와, 추억의 한국 걸그룹에 이분들도 있었네요. 에코라는 1996년에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이 에코는요, 흥인음악 계열의 팝 발라드, R&B 그룹이었고요. 이 그룹도 상당히 실력 있는 걸그룹이었는데 이 솔리드나 디바와 같은 시대, 즉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세대 그룹으로요. 대학로를 중심으로 립싱크 안 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라이브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 에코의 히트곡 행복한 나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이 노래는 윤미래, 허각시 등 한국의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다시 불러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죠. 피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벨라루스에 있는 분을 만나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벨라루스는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14개 국가들 중 하나이고요. 현재 러시아와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루카센코 대통령은 최근 여섯 번째 재선에 성공하면서 26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루카센코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26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대통령, 최근에도 대통령 퇴임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루카센코 대통령은 1954년 출생인데요. 벨라루스 북동부에 위치한 베텝스쿠즈 코피스에서 출생했습니다. 모길료프 교육대와 벨라루스 농업아카데미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1979년에는 소련 공산당에 합류해서 80년대 초반까지 국경수비대와 소련군에서 복무한데요. 그 후에는 집단 농장 관리자가 되었고 1985년부터는 3년에서 4년간 국영 농장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뭔가 정치와는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정치에는 언제 입문을 하게 됐나요?
루카센코는 1990년 벨라루스 최고회의 의원도 선출됐는데요.
네.
이때부터 정치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1993년에는 3년간 고위층 대상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벌여 인기를 모으기도 합니다. 또 1994년에는 벨라루스의 첫 민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합니다. 이때 공약에서 부패 척결, 인플레이션 억제, 폭력 조직 근절 등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워서 벨라루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요. 1차 투표에서 45.1%를 기록하고 2차 투표에서는 80.1%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네. 그러면 첫 민선 대통령 당선 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선거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대통령이 26년이나 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루카센코 대통령은 26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보통 선거도 선출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루카센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1996년 개헌을 통해서 5년의 초대 대통령 임기를 7년도 연장합니다. 2년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또 2001년 대선에서는 7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되는데요.
예.
이후 2004년에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면서 종신 집권도 가는 길을 닦아놓습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당선되면서 26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헌을 계속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네. 장기 집권의 길을 좀 열어둔 거고요. 그런데 뭐 이게 간접선거도 아니고 또 부모 뒤를 이어서 그냥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건데 최근 벨라루스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루카센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달 9일부터
네.
루카센코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루카센코 대통령은 80% 이상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벨라루스 국민들은 루카셴코 체제의 투표 부정과 개표 조작에 항의해서 시위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수도 민스크에서 1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 일부 시민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이 벨라루스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번 선거에서 이 대규모 시위까지 연결이 된 건가요?
이번 시위가 과거와 다른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권의 형편없는 대응이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는 건데요.
네.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8일 루카셴코는 폴란드에 발이 묶인 러시아인들이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귀국하게 해주겠다고 말해서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네.
뒤이어서 5월 9일에는 수천 군중을 모아놓고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대규모 군사 행진을 열면서 예. 2주 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집중해서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벨라루스 국민들도 인내심을 잃은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행사는 국가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뭐 더 하라고 부추긴 거니까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 이 시위 규모가 커지면 또 시민들을 체포하고 고문까지 하는 과잉 진압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시위가 계속되면서 루카셴코 정부의 탄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예.
인권단체 비아스나에 따르면 루카셴코 정권은 반정부 인사, 야권 인사와 언론인 등을 마구잡이로 체포해서 고문과 구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난 24일에는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까지 접근해서 퇴진 요구 시위를 했거든요.
예.
이때 루카셴코 대통령은 직접 소총을 들고 관저로 이동하면서 선거 결과를 사수하겠다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루카셴코에 반대하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2위를 기록한 티하놉스카야도 리투아니아도 피신한 상태이고요.
예.
동료 정치인 체프칼로 또한 해외로 강제 추방당한 상태라고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참 이게 지금 2020년대에 일어날 법한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국제사회는 일제히 루카셴코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결론 내리고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당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 전후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억류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을 보장해야 한다고 경고했고요.
예.
독일도 루카셴코 정권에 탄압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리투아니아는 스탈린식 옛 소련 비밀경찰 행태가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일본이나 미국, 멕시코 같은 나라들도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나 총리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또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고 있고요. 자, 벨라루스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는 첫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운명 역시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쪼록 그래도 너무 극한 시위나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이정철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가끔 밥을 먹다 보면 음식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내일이나 다음에 다시 먹을 수 있게 포장을 깔끔하게 해두곤 하거든요. 여기서 이 남은 음식은요, 영어로 leftovers라고 합니다. 자, leftovers 이렇게 스펠링을 쓰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남은 음식은 버려진 남은 음식이 아니라요. 이 잘 보관된, 그러니까 다음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보관된 음식을 말하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남은 음식으로 볶음밥이나 하자라는 말 자주 하는데요. 자, 이 말은요. I'll make some fried rice with the leftover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천천히 말씀해드리면 I will make some fried rice with the leftover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fried rice 하면 볶음밥이죠. 자, 여러분은 남은 음식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자, 내가 남은 음식으로 볶음밥 만들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마무리할게요. I'll make some fried rice with the leftovers.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16일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평안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3도, 강계청진 16도, 함흥 17도, 평양 개성 사리원 원산 18도, 신의주 해주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5도, 해산 19도, 청진 22도, 강계 해주 함흥 23도, 평양 개성 사리원 원산 24도, 신의주 25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2% 하락한 37.2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9월 들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8% 상승한 1963.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79.32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최근에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해서 비행기를 회항까지 해가면서 이 승객들을 강제로 내리게 한 일들로 또 좀 소란하더라고요. 이 비행기 안은요, 이 밀폐된 공간인 만큼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 두세 살의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간식을 먹었다고 해서 비행기를 회항까지 해가면서 그 가족들 전부에게 굴욕을 주면서 강제로 내리게 했다. 뭐 이래서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죠.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조치를 당한 그 가족들이 사실은 뭐 굉장히 말을 안 듣고 막무가내여서 그런 일을 당한 건지 아니면 승무원들이 너무 또 과하게 대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뭐 어쨌든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황당하고 웃지 못할 풍경 하나가 또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언제쯤 온 가족의 편안하고 행복한 비행기 여행이 가능해질까요? 참 기다려지는 나날들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노래 선물입니다. 음악 잘 만들고 노래 잘하는 가수 김동률 씨와 이적 씨가 함께 1997년에 카니발이라는 프로젝트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최고의 작곡가이자 가수들이 함께한 명반이었고요. 거위의 꿈이라는 명곡도 이때 탄생을 했고 히트곡들이 많았는데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도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자,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참 어렸었지.